후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위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성경 말씀과 함께 잔 스토트가 지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의 그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실제적인 결과들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엄청난 그 결과들을 빚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서 우리에게 끝모를 불안이 넘치게 만듭니다. 계속되는 불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불안으로 죄를 통하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서게 되면서 결국 이제 자기가 자기 삶을 주장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이 순서를 제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놓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픈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놓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여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놓여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수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겼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그 이후에 변화되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그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체험했고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로마 시대의 그 박해 가운데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그 동료의 말씀으로 초대교인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엄청난 그 핍박과 박해와 유혹 가운데 직면해 있던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되었죠. 53장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헤매다가 결국은 고통받다가 사망에 그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집전하는데 이제 세교분한테 세례 문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그렇게 문답을 해보니까 그 세교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으로 인하여 하도 기가 막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다 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통과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참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분명히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가야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면서 결국은 아, 내가 뭐가 죄인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섬기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고 선하지 뭐가 문제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이해할 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종교인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철저히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학연합감리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정영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분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사역의 전선에 나갔습니다. 27살의 나이에 강화도 시골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 앞에 많은 그 지푸라기들 또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들을 다 쓸어가지고 모아서 그 철로 된 쓰레기통 안에다가 넣고 태우는데 그냥 갑자기 폭탄이 터지더래요. 그게 이제 6.25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대였기 때문에 그 불발탄이나 그 파편들이 많이 아직도 널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소형 폭탄인데 이분이 모르고 그냥 쓰레기에 넣었다가 그걸 태우다가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한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대요. 그 27살의 창창한 나이에 한쪽 눈이 없어져 버렸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병원 침대에 이제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어린 나이부터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해서 이렇게 신학교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기 싫어하는 이 시골에 와서 하나님 섬기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거기서 사역을 접고 싶었대요.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하며 탄식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남들보다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가 바로 나인가? 자기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그 침상에서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많은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실존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새롭게 회복되는 과정을 자기가 체험하고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 퇴원하고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면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그래서 그분이 내 눈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나의 부끄러운 실조를 분명히 보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요 축복이의 축복 중의 축복이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과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과 체험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내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요 철학가인 그 달라스 윌러드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바이 액시던트 릴리전이 아니라 디서플린드 릴리전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헌신을 통해 희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그 믿음이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요 결국은 어저께 받은 그 은혜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좀 우리가 기억하고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남주 목사님이란 분이요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책을 지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육적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제 받은 구원의 은혜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병적인 영적인 유아 단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1년 되나 20년이 되나 30년이 되나 40년이 되나 1년째 그 신앙에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고요 우리의 인성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의 모습이 예수 믿었을 때나 그때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발전이 없다고 하면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은요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이제 그때는 정말 주님 뜻에 따라서 죄를 이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순간에는 죄를 이기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심이 약해지면서 이제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힐끔힐끔 뒤돌아보다가요, 그 다음에는 발을 거기다가 조금씩 내밉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당당하게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예 거기 가서 이제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인생,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나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전에 한 번만 그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전에 못 박혔고 계속해서 못 박혀왔고 지금까지도 주님 안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못 박혀서 살고 있습니까? 순종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어떤 분에게 찾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는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요, 뒤는 돌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쪽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삶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의 소망과 긍정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내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내려올 수 없습니다. 다시 죄를 짓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나의 계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못 박혀 있는데 오로지 주님만이 계획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못 박힌 삶,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어나가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또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